오늘같이 은혜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이어서 보십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 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어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이르렀고 또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굳게 언약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언약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생활 속에 지켜야 할 여러 계명과 규례들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언약서를 읽은 후에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두 번이나 굳게 언약을 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그 희생의 제물에 받은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한테 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마침내 피로 맺은 그런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 누가 통치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바로 그러한 교제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에 관한 제도를 주시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에 관한 규례와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특별히 시내산 정상에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 계속되는 성막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계시해 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한 가지는 12절 말씀처럼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줘서 모세가 그것을 듣고 이제 하산하게 되는 내용이 거기 출애굽기 32장의 내용 그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장, 25장부터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있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쭉 일러주는 내용이 나오고 32장에 비로소 말씀에 새겨진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 한가운데 간직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과 계명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는 정말 사냐 종냐에 결정하는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운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시면서 모세가 받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등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흙을 뭉쳐서 그것을 굽기 전에 쇠기 문자로 새긴 다음에 그것을 구워서 책처럼 돌판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애굽에는 파피루스라는 그런 갈대를 짐닉해서 그 거친 종이처럼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또 파피루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새겼냐? 태블릿 오브 스톤, 그죠? 돌판에 새겨줬습니다. 이방에게도 쓰지 않은 독특한 기록 매체인 것입니다. 돌에다 새긴 말씀은 흙이나 갈대종이 기록한 말씀보다 더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누구의 말보다 가장 오래도록 기억해야 되고 또 새겨놓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3문 3장도 인자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고린도서 신약의 3장에도 너희는 그리스의 편지인은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바로 두 가지예요. 율법과 계명이라 이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내게 주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씀은 법칙과 교훈이다 해도 그렇게 번역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십계명이라는 근본이 되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은 그에 근거하는 세칙, 즉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절대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칙이라고 하고 그것은 또 그 해석의 율법은 우리가 교훈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과 일과 죽음에 관한 절대적인 법칙이거나 그것을 풀어 설명하려고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법칙, 원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또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그것이 곧 사람답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70여, 안거나 80을 살아도 항상 불안해하고 희망이 없이 살다가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으로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삶을 살아낼 때 후회와 한탄이 없는 건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 인생의 끝은 허망과 허무와 불신과 후회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법칙과 삶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음을 알고 받은 생명과 기회가 먹고 마시며 소비하지 않고 주님에 따라서 이웃에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삶을 들여주고 쓰임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영화로운 새 몸을 입고 주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법칙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만이 그 삶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로 감사 고백하면서 저도 한의집사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보면서 그런 감사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 한의집사가 이 비즈니스를 왜 애쉬라고 했을까? 거기에 제가 입사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본인한테 묻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뜻이 있는 것 싶어요.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 기간 동안에 내 사업도 그 손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렇게 짓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과 교훈을 마음에 새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과 유익은 굉장히 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오늘 윤례와 계명 또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듣고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선한 능력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율법이 당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해서 모세가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 말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1901년 프랑스 학술 조사대에 의해서 이란의 고도 스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여기서 높이가 2.25m, 둘레가 1.9m, 크기에 흑색 돌기둥에 새겨진 이 기다란 서문과 282주의 법문으로 거기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전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민법에 관한 부분이고 특히 가족관계의 법률이 282조로 68조, 282조 중 68조로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모세율법과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그런 함무라비 법은 출애굽기 21장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야 한다는 내용과 같고 도둑질, 살인, 간음, 헛된 명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용도 구약의 율법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법과 상대법이 있다는 점에서 당시 사용의 법과는 함무라비 법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의 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 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시행령이 따라오죠. 십계명은 절대법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규정에 따른 시행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함무라비 법전은 이방인의 법에는 단지 시행령의 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율법과 함무라비 법전과는 확연하게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인간의 삶의 원칙을 사람의 관계에 두지 않고 그들을 창조하고 또 섭리하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첫째가 넷째가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핵심 계명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냐는 것이고 뒤에 오는 여섯째부터 인간에 대한 계명들도 앞에 명령하는 신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은 당시 이방세계의 법전에는 이런 절대 원칙이 없고 어떻게 가족을 어떻게 대하며 또 이웃관계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시행령의 격의 그런 내용들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고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신율법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고 온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절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새겨두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법치 국가들이 그 법의 근원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다 그 근원을 찾으면 십계명에서 끌어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이제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 장로들 산 중턱에 머물러 두고 산정선을 올라가는데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요? 거기 13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도 아니에요. 워낙 제사장도 아닙니다. 모세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이 개정성경에서는 종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종자. 종자란 히브리 말로 샤라트인데 더불어 섬긴다, 시정된다, 서브한다 그런 의미인 뜻의 의미가 있고 또 모세의 분신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론과 훌보다 훨씬 더 모세에 가까운 분신으로서 모세의 일을 대행해서 직접 전쟁터에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봉사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오곤 했으나 여호수아는 언제나 회막문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어디서나 모세를 따랐고 모세 섬기면서 모세를 대신하는 분신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모세와 함께 거기 떨어져서 일정한 기간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냐 그 신분이 뭐냐 보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는 사실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가 사장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직위에 있는 자이지만 결국은 멸망할 자와 불과하지만 세상에서는 뭐 하더라도 섬기는 종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내 쓰임받는 종이 되어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뜻과 같이 살며 하는 그런 동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섬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죽음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예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아론의 아들도 있어요. 존경받는 그런 장로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제껴놓고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통치의 자리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훌륭한 통치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일로 잘 쓰임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신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평생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섬김의 자리 속에서 함께 섬기고 또 주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니까 그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16절에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이름으로 개명해 줍니다. 하나님 모세의 위를 충성된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또 작정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모세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 자리까지 동참시켜서 거기에 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되고 섬기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또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뭔데 내 명예가 뭔데 거기에 굳건한 거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 가운데 삶을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12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계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 부르신 목적이 거기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받기 위해서 요호선을 데리고 그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는 돌판을 금방 줬어요? 안 줬어요? 6일이 지나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부를 때는 6일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구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6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볼 수 없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6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델이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를 만나러 와서 기다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 명령 속에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주시라는 약속이었고 그럴 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나 기적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할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신실한 분이심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데이 스쿨 할 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다음 나이가 믿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셨고 22장 20절에도 계시록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모스에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비하고 있습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생명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날의 만남이 두려움과 절망이 되지 않으려면 재림을 믿고 그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산 위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가지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통치를 아론과 홀에게 부탁합니다. 아론과 홀이 누구예요? 아론과 홀. 학자들에 의하면 아론과 홀은 아론은 잘 알듯이 모세의 형이고 홀은 아마 그 매형일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기도할 때 손이 좌우편에서 모세의 팔이 붙들어 올려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던 분으로서 정말 모세의 좌청령 509일 정도로 오른팔과 왼팔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이 올라가는 동안에 문제를 그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론과 홀은 과연 그 일을 어떻게 잘 해냈을까요? 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받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미 받은 말씀을 되새겨야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세를 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 반역하길 좋아하는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 신들을 만들어 달라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인도한 신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모세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어야지 않겠냐.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론은 그들에게 변명 또 책망 한번 못하고 그 백성들의 세력에 눌려서 이것이 너희들이 인도할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면서 40일을 있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미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40일도 못 견디고 우상 숭배의 수장이 바로 아론과 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율법을 낭독해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 말했어요? 여호와의 임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두 번이나 자신 있게 대답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30일 지나고 또 40일을 못 참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합니다. 어이없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라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쉬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굳건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해다가도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한 달만 그쳐버린다면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받은 바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 했던 약속과 고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는 멀어져가는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무르듯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도 나를 못 믿어. 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론은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라고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악의적이고 배신적인 요청에 책망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금붙이를 갖고 오라 해놓고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와서 책망하니까 아주 변명하기가 바쁘죠. 금을 던졌는데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는 말을 잘한다. 출애굽기 4장에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와 싸울 때 모세의 대언자 노릇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로서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한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에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과 나갈 방향에 대한 견고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종자인 요사 지도자의 감이었지만 출신이 좋은 아론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섬김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을 덮습니다. 그 산 위의 영광이 산 아래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뭐 같았어요? 보기가 맹렬한 불꽃같이 보였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산 안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모세가 어찌됐든 매우 궁금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산에 올라갈 때 그렇게 40일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몹시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7일째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40주야를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40주야, 40낮, 40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모세를 산 위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머물게 하셨을까? 기껏 해봐야 이렇게 손으로 쓴 돌판에 쓴 글자 그거 몇 개나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지으라 자제와 규모를 설명해 주는데도 과연 40일이 필요했을까? 근데 이 40일은 성경에 항상 의미 있는 숫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심판의 홍수가 40일 40주야를 퍼부어서 이 폐역한 세상을 하나님이 잠재우는 것도 40일 주야였고, 요수와 갈렙이 가나안을 탐지하는 것도 40일간이었고, 또 아합에 쫓겨서 로뎀나무 안에 숨어서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먹이고 호렙산에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라는 기간도 40주였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밤낮 근심하고 가며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도 40주야였던 겁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드러내 보이시며 땅에 머무는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인간의 육체로 말하면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이 물도 안 먹고 견디면은 40일도 못 가죠. 그죠? 40일 굶으면 대부분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물 먹으면서 삶을 지탱하는 것이 40일. 그 40일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죽음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인도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힘의 충전과 은혜와 능력을 거기에 덧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이 필요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공급받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 딱 예배하고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신앙인답게 사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깊이와 길이에 따라서 거기에 있다는 사실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우리가 빠지지 않고 성수해야 되고 또 어떤 환경과 여건이 온지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의식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힘이고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삶이 그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뭐하냐? 모이기를 피하는 이들이 어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고 또 주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와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처럼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구름 속에서 6일을 기다렸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사실상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찬양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일째 되는 날인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치이며 정점인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6일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7일째 되는 날 체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임재에 다시 또 올라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우리는 어디에서? 매주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임재의 자리에 나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다시 40일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을 모세는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모세보다 더 훌륭한 것이 누구냐? 여호수아요. 모세가 안 되려니까 여호수아도 거기서 더 하고 있어야 돼.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저런 말로 대면해서 비즈니스라든 하지.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뭡니까?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리던 그 기다림. 야,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뭐 이 여호수아는 기다림의 달인이다. 뭐 하고 지냈을까?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중보했을 것이다 생각드려요. 중보했을 것이다. 그 임재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나님, 모세에게 힘줘서 하나님과 잘 비즈니스 마치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보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이런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응답이 더디되고, 뭐, 누군가 기도해 주다가도 그 일이 더디되면 어때요? 중보해야 돼요, 중보. 그런 후에 드디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한참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만 31장까지 성막 짓는 내용이에요. 그런 후에 출애굽기 3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의 일식을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들이야. 이 돌판을 받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디게 돌판을 줬어요. 거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은 이들이 모세이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다리는 일이 상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만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가르쳐보면 힘든다는 걸 알아요. 왜냐?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 갖고서 우리가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가 기다리는 현장에 꼭 뭐가 있었냐면 구름이 있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에 가리고 16절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려서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18절도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내 구름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구름은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영광이죠. 16절에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꽃같이 보였고 영광과 구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세와 함께한다는 것을 거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7절에는 맹렬한 불이 있었다 말합니다. 불과 구름, 영광 모두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이라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영성이 쌓여갔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하셨던 거예요.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강철한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감쌉니다. 백성들 위해서. 우리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세부적인 지시와 계명과 율법에 새긴 돌판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었듯 오늘 우리 성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됐다고 해서 그냥 주일 와서 예배하는 거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와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 마음도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보건데 하나님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나다 아비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24장 3절 7절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불과 구름이 가득할 때 산 아래에서는 산 안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배교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37, 32장 보면 알 수 있죠. 시내산에 내려왔던 언약식에 참여했던 지지자들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들이 한 역할은 그들의 백성들은 처참하게 배역과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지위는 있었지만 그죠? 그들에게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주인이 있었지만 뭐는 없어요? 영적인 힘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그 지도자들에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또 어디서 보냐면은 변화산상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죠? 변화산상의 모습 속에서.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과 함께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어요. 그러죠. 여기가 줬어. 여기다 초막세를 싣고 그런 모습 보잖아요. 근데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어땠어요? 믿음이 없는 그들 모습. 예수님이 내려와서 한 아이 아비가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려들어가 죽게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해주고 말씀해주는 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육안을 할 수 없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 언약에 따른 책임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있다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안심하고 특별한 경험에 만족하며 제자리의 영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을 잘 살아가는가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시향과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 하나 앞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어느덧 도태되고 흘러가고 마치 믿음에서 파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처럼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 앞에 우상 만들고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춤추던 것처럼 우상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제와 친교와 영성을 위해서 오래 머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의 영성을 다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힘과 지도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막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 산상에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왜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삶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 속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체로 변화되심으로 모든 영광의 주인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그 영광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매번 드러나는 주의를 축원합니다. 6일 동안에는 구름 가운데 머물러 있듯이 우리가 있는 처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제7일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소, 예배 장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에 참여해서 매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와도 교제하고 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경험되시는 사건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